네, 오늘은 창세기 3장 5절 6절, 창세기 3장 5절 6절로 자연스러움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좀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3장 5절부터 6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야외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으니 참 좋은 점이 즉흥적으로 모임을 가져도 큰 무리가 없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야외 예배이기에 기분이 좀 새롭고 또 매우 리프레시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에 나오면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런 밴쿠버에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이곳 밴쿠버의 여름은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그렇죠? 자연이 아름답고 산이 좋고 물도 좋고 바다도 있고 그렇죠? 공기도 좋고 공원도 많고 뭐 자연하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폭염은 있었지만 대체로 여름도 그늘만 들어오면 서늘하고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죠. 저는 자연을 생각하면 창조가 있은 직후의 자연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원시 정글 같았을까?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은 가지만 몇몇 뭐 상상할 수 있는 단서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사는데 정말 최적화되고 완전한 충분한 그런 조건의 자연이었죠. 인간은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질병, 노화, 뭐 근심, 걱정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태초에 지으신 완벽한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인간이 온전히 잘 조화롭게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육식 동물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러기에 아까 찬송에서 있었던 어떤 짐승들의 공격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무릎도 아프시고 눈도 잘안 보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다 이런데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죄가 없었기에. 죄 때문에 나왔던 시기, 다툼, 분열, 고통, 이런 것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자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면서 사람만이 타락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자연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숨을 집어 넣으셔서, 거기서 여기서 숨이란 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숨을 그렇게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각 개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질병도 없는 완벽한 몸과 그리고 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부합하는 그러한 상태였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도 완전히 채워지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태초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완벽했던 조화와 균형과 영적인 충만함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유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치 오늘 읽었던 그 구절처럼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아담 할아버지하고 이브 할머니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좋았던 완벽한 자연스러움과 자연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현재는 느낄 수 없게 되는 이러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한 저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교로 조금 더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진정한 자연스러움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망가져갔지만 그렇게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자연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됐고 하나님께로의 자연스러움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죠.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죄와 바로 이어지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3장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죄와 직결되는 그러한 유혹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세 번째로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굉장한 세 가지의 큰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라도 생각만 하지 실행에 옮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행에 옮기고 말죠. 죄는 그렇게 우리의 인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몸에 죄가 없었을 때에도 이 세 가지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어 놨었던 것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후에도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죄성이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세 가지 유혹은 계속되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유혹 때문에 구원을 받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그대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유능 형제님께서 이 구절을 참 잘 많이 인용하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다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인생의 자랑.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이죠. 앞에서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마음에 들어있던 생각과 거의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봤었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에 정욕입니다. 탐스러운 나무였음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육신이 탐하는 것,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신들과 같이 높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되게 되려는 마음,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대로 이 처음에 있었던, 창세기에 있었던 이 유혹과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었고, 그것은 또한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존재하게 하고 있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들은 우리를 그렇게 죄로 이끌게 되는데요. 타락한 우리의 안의 죄성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육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쫓아가는 것, 이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없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압니다. 정말 어린아이들도 딱 보고 좋은 건 압니다. 달러샵에서 샀는지 좋은 거를 샀는지 금방 압니다. 제 조카가 어렸을 때, 이미 30이 넘은 총각이지만 이제 하민이보다도 아마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걔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집인지 집을 한번 둘러보고 바로 안 돼요. 그 당시엔 TV가 몇 인치인지, 비디오 뭐 플레이어가 있어서 그게 뭐 무슨 상표인지, 뭐 가전제품은 뭔지, 오락기는 뭐가 있는지, 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딱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만큼 돈을 버는군. 이게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도 금방 파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 눈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기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나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잘 지금 못하니 포기하는 거지, 정말 잘 되면 그냥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나무니 포기하니까 그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자랑도 그렇죠. 정말 자신이 잘 되거나 자식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은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이런 건 잘합니다. 정말 실제로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자식이 잘 나가고 남편이 잘 나가고 막 이러면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습니다. 아, 한국에서 보면요, 최근에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부모의 소득하고 그 자녀들의 소득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 보고가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잘 나가고 자식이 잘 나가면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러니 자랑이 생기겠죠. 자랑하고 싶겠죠. 우리 죄의 근간을 이룬 이 세 가지의 세 가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그냥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착 붙는 옷처럼 그렇게 편하고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냥 적응이 돼요, 이런 거는요. 제가 포인트가 좀 쌓여서 비즈니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딱 앉는 순간 그냥 적응됩니다, 이런 거는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우리의 죄성과 그냥 착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 가지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다 라는 부분을 좀 빼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유혹만 얘기하며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세상에서 난 것이 죄성에서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도리어 반대로 얘기하면 좀 껄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그냥 본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것은 도리어 껄끄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인 내 죄성의 본성과는 하나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으면 그래서 껄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 껄끄럽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들이요. 저만 해도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찬양도 듣기 싫고, 자매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자매가 설교 들을 때 저는 매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걸려서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들이. 하여튼 이러한 세 가지 육신적인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죄 전에 태어났다면 정말 이상한 껄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이. 그런데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건드려져서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이 물려 가려워서 긁게 되는 걸 가끔 생각하는데 그 긁을 때 순간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긁으면 덧납니다. 금방. 긁을수록 덧납니다. 긁는 순간 시원하지만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이 건드려지니 정말 참을 수 없이 긁게 되지만, 그러지만 그것에 넘어가는 순간 그 유혹은 더욱더 깊게 곪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혹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 그때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낮 40일의 금식 뒤에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유혹을 던집니다. 첫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고 말이죠. 육체적으로 빵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내 더 중요한 내 혼을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그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내시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해 책물을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고 또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인생의 자랑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더라도 죽지 않고 천사가 보호해 주리니 주니 그렇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인간이랐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정말 대단한 이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러자 이 육신의 가장 큰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이길 수 없음을 안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단번에 부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사탄이 그 당시 약한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힘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알았습니다. 그때 육체를 멸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구원을 받아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보다 구원받아 그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아담과 이브 때부터 내려오던 그 죄의 유혹을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구약 그 신명기였죠. 그 말씀으로 이기시는 장면은 위대한 그 유혹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 유혹을 이겨냈다면 사실 우리에게 대단함은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에 아직도 우리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은 죄성에 반하는 것이라 아직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적으로 내 말씀을 읽어 말씀을 내 안에 기록되게 마음판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내 죄성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것에 반해서 역류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밀려오는 유혹을 말씀이 앞에 있어 그 유혹들이 비껴가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홍수 속에서 말씀이 앞에 나가고 성령님이 앞에 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 언제나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우리를 건드리고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죄성이 나를 지배할 때 자연스러웠던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게 되고 이전에 부자연스러웠던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구원받은 자들의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참으로 편하고 좋은 것이죠.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나에게 지금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나에게 자연스러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유혹이 언제나 저희 주변에 있음을 압니다.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유혹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것들이 저희에게도 자연스러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